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민하며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중심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환란이나 또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할 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열다섯 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교회를 찾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하시사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쿠바와 또 남아공 사역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표현될 수 있는 모임되게 하시고 한 나라와 한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연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한번 봤던 부분이지만요. 새벽에 또 못 들었기 때문에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오늘 볼 내용들은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요즘 간간이 저는 제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민망해서 잘 못 듣고 그다음에 그 내 목소리가 저랬나 또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이렇게 약간 저음이 되고 막 그래서 또 이제 발음도 뭐 부정확하고 그래갖고 들을 때마다 불편해서 이제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근간에 문득문득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뭐 그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참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이때 이런 고민했었는데 아 그거 말 못했다 아쉽다 그런 거. 그리고 아, 여기서는 조금 그 왜 성도들의 어떤 그 이렇게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듣는 걸 확인을 하고 따라오게 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그 혼자 이렇게 취해서 막 내 혼자 얘기하듯이 할 때가 있었는데 아 이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과 야 원어를 영어는 둘째 치고도 왜 원어를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하면서 이제 물론 가끔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원어를 좀 볼 때가 있지만 그게 아쉬운 거예요.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회화를 위한 게 아니니까 글로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아쉬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공부할 시간이 그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국어 성경 여러 개 읽고서 내용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그냥 안 되는 것들은 원어를 찾아보는 가운데 의미를 좀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어저께 내용이 유대인들을 위한 선택 뭐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될 정도로 지켜놨기 때문에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긴 게 아니라 남은 자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툭툭 힘이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뭔가 너희 좀 노력 좀 해. 예를 들면 너희 믿음의 싸움 그거 너무 잘하는 거야. 뭐 그런 어투. 그리고 그런 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믿는 것 같아. 이런 좀 확인할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게 얼만큼 아니냐. 진짜 코딱지만큼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예요.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막 싸우는 그것은 뭘까? 그렇죠? 그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 구원이 내 노력이 0% 노력이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노력은 0%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가끔 야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한 5%라도 1% 돼 있으면 내가 좀 말씀을 전하기 너무 편할 건데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툭 놓을 수가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방종이고 까딱 잘못하면 율법인 거예요. 여기 딱 껴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를 찾으려고 하지만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싸워야 되지만 그 속에 항상 가져야 될 생각들은 이미 결정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 말을 제가 하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하나님 위주의 글이잖아요. 그러다가 한편으로 딱 얻는 결론이 뭐냐면 그렇지 이게 맞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 노력을 한들 그 1%가 무슨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 되겠다고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구원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갑니다.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좀 실족과 넘어짐 두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실족과 넘어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실족은 넘어지려고 하다가 뭐 비틀거리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족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실족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한 상태. 실족은 비틀거리는 것이고 넘어짐은 버림받고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졌냐? 실족했냐? 그걸 묻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얘기는 11장 1절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11장 1절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 버렸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11장 11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냐? 안 그렇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독일군에게 학살당했던 600만 정도의 유대인들 사건, 아우슈비츠 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던 얘기예요. 600만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물론 한국도 6.25 때 많이 죽었지만, 그 유대인 사람들이 독일군, 그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상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600만, 다른 민족들이 500만이에요. 거의 1100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유대인 민족이 싫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많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지만 역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한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포로 수용소 막 죽어가고 그럴 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찬양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것이 더디옵니다. 우리 죄를 회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노래를 그들의 말로 막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메시아가 왔다는 자체를 아직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죠. 처음 불렀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었지만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있음을 현대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뭐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유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을 통해서, 일부 버려짐을 통해서 얻게 된 세상의 유익이 뭐냐? 그 구원이 세상을 향하게 된 것이요.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반유대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유대적이고, 칼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칼날을 세우고 큰 어떤 조직순학을 완성한 분이고 어떤 그 출발점을 두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 탑니다. 어쨌든 내용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무산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함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 민족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읽게 되면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감사해 그 얘기예요. 나도 너희를 향하는 너희를 위해서 평생 드린 사도지만 사실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뿐입니까? 브리스가 부활할지. 로마서 16장에 로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말하는 주사상이에요. 근데 바울도 어떤 말을 말하냐?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망한 게 아니라 일부가 남겨져 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표현 나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던 사람, 아니면 큰 지하 동굴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면 믿음 속에서 열심히 고난이 오지만 참았던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죠. 아, 당대 세계복음화.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맞는 것이니까 이걸 띄기 때문에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이 가득한 사람이 뛸 수 있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길이지 당세 복을 뛰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을 전면으로 뒤집어엎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소중한 일이죠.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지만 저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되고 일부가 벌어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혹시 돌아오면 그들이 충만해지면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선지서를 로마서에 주로 이용하는 내용이 모세오경 빼놓고 주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핵심이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바울 속에도 계속 남은 자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렘넌트 그래서 후대에다가 맞추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것이죠. 큰 무리 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막 준비된 렘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각도가 많이 다르죠.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겠냐. 그들이 충만하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겠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또 오히려 그들의 실족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구원받고 복음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음을 그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한테 온갖 문제를,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협박을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매국노라고 말을 듣고, 살아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 보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막 어거지를 씌워서 빨갱이라고 생각, 말을 해놓고, 막 밀어붙여 보세요.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매국노라고 이방들랑에 떼는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면 될까 말까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감행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너희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자신은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 향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기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왜 전하냐? 결국에는 내 고력들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향해 뛰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방인들 향해 뛰고 있지만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백성들, 그렇죠? 밀침받아졌고 실족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서 얼마를 구원, 조금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그들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혹 그나마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점점 더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매국노. 그래 너는 그놈들하고 살아라. 쓰레기 같은 놈. 라고 말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갖고 있던 민족들을 향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족들이, 유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 묘한 느낌인 거예요. 근래에 몇 분 목사님들하고 페이스북 연결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막 오르는 내용들에서 좋아요 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좋아 한 번 누를 수 있죠? 그냥 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좋아요를 누려요. 두 번 눌러요. 세 번 눌러요. 올리는 족족 다 좋아요,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계세요. 뭐지? 하면서 개인정보 들어가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부산에 한 분 계시고 저쪽 의정부 일주일 한 분 계시고 또 강남에 한 분이 계세요. 강남에 계신 분은 사무총장이에요. 독립교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막 그래요. 뭐 가족 사진 올려도 댓글 달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인이겠다라는 생각을 듣고서 계속 지금 뭐 교단협의를 안 내갖고 교회가 조금 만나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외는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내는 이렇지 그거죠. 전도를 안 해봤습니까 국내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조금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됐어요. 바울도 그게 고민이었구나. 사방 문이 열리는데 자기 민족들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의 얘기를 멈췄냐? 그렇지 않죠. 아, 많은 답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요. 쭉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그 사건이, 실족케 한 그 사건이 세상을 화목케 되는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그들을 버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민족들을 들어서 온 열방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온 사건들은요, 이미 구약에도 많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유대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또 온갖 잡족이 다 함께 나왔어요. 출애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자기 민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말 초점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구원은 스스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다. 그들의 저 역할 때문에 사실은 너에게 복음이 온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자 1장 20절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그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 때문에 사실은 떨어진 것인데 교만하면 안 될 것이고 너희 그 큰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앞에 있던 처음 읽었던 그 곡식들에 대해서 그 가루들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 로마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아주 없이 여겼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증오하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쌍방의 문제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 원래 버려진 사람들이야. 유대인 너희들 율법을 줬고 율법의 선생이고 길을 안대매 너희가 할례받았다며 근데 너희가 왜 무할례자처럼 행하는 거야.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1장 2장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잖아요. 3장 말을 하면서 계속 이끌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구원도 다 하나님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너무 요원 같고 너무너무 요원이라는 말씀을 내가 한 거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특출나고 정말로 사명자 같고 합당한 자 같지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전 6년 됐습니다. 이곳에 온 지 7년 가까웁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당사자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성도들의 모습, 교육자들의 모습, 우리 또 연결되는 당사복에 있는 사람들의 갑자기 사라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처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가 컸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속에서 외부 사람들보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못 두고 여러 가지 말 들을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순간 또 사라져요. 야 이건 뭐지? 또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한 모임 같은데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 차원에서 잘 모르겠어요. 더 달려가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떡덩이도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또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냐? 뿌리가 뭐냐? 이것이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처음에 선택했던 조상들의 선택들은 신실함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한 결과였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야. 그들의 거룩함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야. 그 가루 때 거룩한 가루 때문에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가루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그 결과물도 너희들도 사실은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였고 대다수는 완악하여서 멸망되었지만 언젠가는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어떤 신실함과 의로우심은 포기되어지 않았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도 거룩했다. 이 가지 또한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뿌리는 믿음의 선조였던 그들을 말하고 떡덩이와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그 거룩함과 죄 신실함 가운데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거룩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일들이 지금도 포기되지 않고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선택은 아브라함이랄지 이삭이랄지 야곱이랄지 요셉이랄지 뭐 노아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신실함의 결과였어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죠. 대다수는 완악해서 멸망하였지만 언젠간 그 소수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공은 없어도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민족 또한 역시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없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는 사건이 우리에겐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말씀 믿는다고 말해놓고 금방 처대가 안 주어지자마자 부인과 합작을 해가지고 불신앙해서 난 게 그 하갈의 아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믿지 않아요. 공로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그것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7장부터 말씀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뿌리에 의존되어 있어요. 또 돌감람나무지 네가 지금 사는 것은 참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이야.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희 구원은 저들을 통해서 온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그 생각하죠. 아, 이스라엘 민족들 두고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유대인들을 두고 기도되겠구나. 왜? 저들이 돌아오는 그날 끝이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오는 게 끝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저 민족의 복음을 받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민족, 수많은 민족이 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족속에 돌아와도 저 민족이 안 돌아오면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저 민족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한 440만 한 몇 년 정도 500만 되겠네요. 거기에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 교회가 한 40개 된대요. 40개. 한 교회당 한 100명 된대요. 4,000명 아니에요. 500만에서 한 4,000명. 그들이 그 속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500만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 있는 500만 되는 인구, 한 1,000만 되는 인구가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 이 땅은 끝이 난다고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이었구나. 또 책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말에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을 의존해 있다.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이방인들 돌감람나무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없었다면 돌감람나무의 생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돌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이에요. 그 논리적이고 박식했던 바울이 구원을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나무를 들어서 꼭 피니셔 스쿨이 이렇게 무슨 뭐 활동할 때 하는 것처럼 회화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가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참 감람나무에 감사해야 된다. 왜 저들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가 살게 된 거 아니냐?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건 그 당시 얘기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당연히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경의를 표현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은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내가 혼자 믿게 되어지는 내가 이방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참 감람나무 역할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당대 세계복음 믿음까지 오기 전까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도움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은 것 같고 나 혼자 믿었던 것 같고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들에게 6개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3년, 어떤 사람한테는 한마디의 말, 접붙임 받아서 그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 크는 사람이 어디죠? 혼자 크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돌봐줌을 당하고 누군가가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주고 중보기도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 어른들 향해서 말 표현을 이렇게 툭툭 할 때 보면은 아, 참 버릇없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웃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만 안 변하는 친구들 또 있어요, 이렇게. 아, 저거 입을 때려줘, 좀 하다가 이제 말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앞섰던 사람들의 수고가 잊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혼자 큰 게 아니에요. 자긍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교만치 말라는 말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왜 자만하지 말아야 되냐?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교만하면 유대인처럼 너희도 찍어버린다 그거야. 너희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거야. 내가 참 감람나무를 버리는 것도 한 하나님인데 이방은 너희들 원래 없던 인간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교만하면 유대인처럼 찍어버릴 것을 잘라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이방인이 뛰어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나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민족이에요. 저는 뭐 도훈대원단 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들 이쁘지만 도훈이가 마음으로 약간씩 이렇게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 보면은 둘째, 셋째보다 약간 좀 맹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첫정이 이렇게 첫정이 있어요. 왜? 내가 처음 넣어놓고, 야, 내가 애들 났다. 만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아이가 살아갈 남자로서 인생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남자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기 전에, 아, 건강하다. 손가락 다 있네. 그래서, 날 잘 맞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첫 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말편이 그렇지만, 첫 정인 거예요. 그 민족을 내가 포기했냐? 그렇지 않다. 바울도 지금 피를 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향해서 뛰고 있지만 너희를 향해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돼 얼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믿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해외만 문 열리면 답니까? 뜨끔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 어떻게 해요? 와 다녀갔던 목사님 되겠잖아요. 지금도 계속 저한테 카톡 보내시는데 그거예요. 왜 민족복음 신경 안 씁니까? 아, 제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많이 좀 민족복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여기서 막 그냥. 근데 아, 맞죠. 그 바울에게도 물으라. 바울에게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방인만 자꾸 되냔 말이야 이게. 우리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막 프로그램을 하는 거 저 잘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 학교에서 2만 명 아이도 오고 프로그램은 1년에 열몇 개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1만 8천 명, 1만 6천 명 감당하면서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은 평생의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있어? 그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때 아 믿음이 있었냐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충격, 한 번의 은혜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제 꼽을 쓴 사람만 한두 명입니까 이게? 국내든 해외든 간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 전에 가서 뛰어가서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교인 한 명만 방해하면 관둬버리고 한두 번 봤습니까? 세계 현장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 까르도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빌레스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교회 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접붙이겠다 이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 이분들이 피니셔입니까? 마지막 주장가요?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원의 반열에 그들이 딱 돌아오면 끝이 납니다. 그쵸? 전 세계 90% 인구가 돌아와도 유대인 10%가 안 돌아오면 안 끝나는 거예요. 99.9%가 돌아와도 0.001%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첫 정과 첫 구원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쳐지게 한 것이죠.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너희도 접붙여졌는데 어렵던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것이 자연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겠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구원도 사실은 이방인 너희들 너희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며 살아낸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있고 우둔해진 실족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프로그램 교회 번듯한 어떤 걸 쳐놓고 막 퍼담는 게 전도가 아니라 실제 남은 자, 합당한 자, 예배된 자를 찾는 발걸음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 있었고 또 그들 통해서 다리가 되었던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또 그 가운데서 계속 구원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참 감람나무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고 교회 내부에서 교회 외부에서 참 감람나무 역할을 통해서 많은 돌감람나무들을 살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찾아야 될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은혜 발걸음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주의 신실함에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늘 말씀이 깊게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에게도 발견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해외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김영학 장로님 여러 가지 이미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또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 또 의사를 대할 때마다 복음 있는 의사를 만나게 응답을 대해 주시옵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를 만나기에 부정확하도록 그의 모든 과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병상 살아나갈 때 이날 이런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또 병약한 자 있습니까? 질병을 당한 자 있습니까? 문제를 당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주의 영광과 주를 향해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5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각 교회를 맡고 있는 담당자와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작은 목회자로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인담을 내어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거기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가 있도록 인담을 내어 주시옵시며 또 꿈불에 말아놨다 하나님의 50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을 듣는 귀한 일이 되게 한담을 내어 주시옵시고 각 대륙들의 큰 문을 열고 각 대륙들에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드리고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